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또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며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비슷한 것 같아도 또 외모는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구분이 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냐? 그럴 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 경기에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월드컵은 주로 이제 새벽에 열려서 보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리 응원이나 이럴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랑 싸우죠? 러시아.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싸워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귀화한 러시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싸울 때 누구를 응원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귀화를 했으나 그러나 그가 러시아 사람이면 그럼 한국과 러시아가 싸울 때 러시아를 응원하겠죠. 귀화는 했지만 귀화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진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라는 곳은 러시아다. 그럼 그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러시아로 귀화한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국과 러시아가 싸워요. 그때 그가 러시아를 응원하느냐 한국을 응원하느냐 그때 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틀은 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온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광,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된다, 할례 받지 않는 부정한 자, 혹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나려고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사단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저해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악하게 하는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세상 백성이 내 백성을 잡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백성들이 가리우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더럽힌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루시는 일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된 지 뭐 4월 16일 날 침몰이 됐죠. 그럼 벌써 5월 16일, 6월 16일. 이제 두 달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판이 시작됐어요. 두 달 후에. 두 달 전에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았죠. 세월호가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달 후에 이제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예. 주범들이 끌려왔어요. 그 왜 대피를 안 시키냐 말이에요. 대피를 시켜야지. 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그 예? 선장, 선원, 관계자들을 질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파, 그게 이제 청해진이라는 회사고 그 회사의 뒤에 있는 유봉원이라는 또 이 물줄을 또 그냥 검찰과 경찰이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찾아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으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하는 거죠. 이 간단한 이 세상 사회의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지금은 두 달 걸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몇 년이 걸리겠어요? 몇 년이 걸리는 거죠? 2000년? 3000년? 4000년? 이제 두 달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시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부터 이제 시작해서 세월호에도 시시각각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조치를 내렸고 그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나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당장은 변호인은 그렇게 말한대. 이거는 우리 잘못 아니라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그러나 정말 그러냐? 그를 이제 증거를 통해 증언을 통해 하나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악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저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있고 그게 다 몰리는 거지 이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영광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결코 인간의 영광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위로하고 아니 혹은 인간을 즐겁게 하며 인간 편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과 비판과 그런 모든 것들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음에 있을수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해, 비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바라봐야지. 지금 뭐 인기가 없어, 뭐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 그래서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정말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기독교를 폄하한다고 해보세요. 기독교를 비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매체에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정보도에 반론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거기에 맞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아,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 있는 할 수 있는 이 물적인, 인적인, 그리고 어떤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방송국에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그리고 신문에 예, 우리가 또 맞대응을 하고 또 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이렇게 꽉 잡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갈등과 번민과 비난과 혹은 비판과 그리고 멸시 속에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과 또 다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심판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법 보세요. 구원법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그들이 뭐 분신 위협을 하고 자살 위협을 하고,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순교하겠습니다 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냐고. 그들이 자기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기득권이나 물질이나 자기 우두머리 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이단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같이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항했습니까? 항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를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또 평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구원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37장에서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굳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사내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항복을 요구하는 그 문서를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전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글을 좀 보십시오. 이걸 좀 하나님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른 왕들은 원조를 청하고 다른 왕들은 대피를 하고 다른 왕들은 뭐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대응할까를 걱정할 때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는 문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내립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 역모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내립은 그냥 역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구원과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통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이러한 형통함과 종기케 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모범 답안이고 실제에는 소용없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여지고 받들어 높이 들여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엄한 하나님의 이 일 계획 속에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괜히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붙들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붙들 때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서 그의 존귀케 하심과 그의 세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러한 삶 살아가기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4